예, 오늘 히브리서 강의 27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강의 26째 시간 하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 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 하에서 과거에 이제 구약 체계 속에서 히브리 사람들로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그 희생 예물을 드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구약 시대에 대언자들이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그런데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결국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죽음 속에 있던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짐승을 이렇게 죽여서 피를 가지고 나가서 하는 그런 거 일시적인 것과 같은 대신 속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예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한 번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대신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데 로마 제국 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핍박이 점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이게 과연 다시 구약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구약 체계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 중에 지금 빠져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너희가 절대 구약 체계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배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대제사장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과 구약시대 대제사장들 한번 비교해봐라. 이게 게임이 되는 게임이냐. 예, 구약을 가져온 모세와 그 다음에 신약을 가져온 우리 예수님을 비교해봐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란 거죠. 예,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봐라. 구약의 그 수많은 그 희생 제물들이던 거 그거하고 우리 예수님이 단번 속죄로 이루신 이와 같은 일들을 비교해봐라. 이것은 도저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길을 갔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열전을 히브리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요약을 해서 적어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믿음에 대한 그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다 적은 이후에 12장에 가서 1절, 2절, 3절, 4절 거기 가면서 예수님도 이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는 이 예수님도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수치를 멸시하시고 그래서 십자가까지 지고 나가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는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그 히브리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예, 설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득을 다 한 이후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까 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징계의 채찍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믿음의 사람들 얘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도 마음이 안 놓인 거예요. 마음이 안 놓여. 이 사람들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까 봐 마음이 안 놓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서 볼 때 하나님의 그 진리의 지식을 분명히 받고도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징계할 수밖에 없고 징계를 받게 되면 결국은 하늘에서 우리의 보상의 손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요새 교회의 실정을 가서 보면 일단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한 겁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게 심지어 뭐 자동차 사고도 없고 뭐 애도 다 잘 되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잘 되는 쪽으로만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면 알겠지만 자식이 내 자식이면 자식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반드시 징계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서 거의 가르치지 않는 그런 메시지예요. 제가 한마음 미션에 가서 이러한 말씀을 어느 형제에게 전달했더니 아 그런 것도 성경에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도 성경에 있습니까? 예, 복받고 잘 되는 거, 예,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잘못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 이 안에 강력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목회를 할 때는 저도 그냥 구원받는 이야기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연구하는 가운데 우리 김세현 자매님 조금 아까 간증했던 그 내용이에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나중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석이 있는데 그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아주 모토로 삼고 책상 앞에 일하는 일터에 거기 앞에다 좀 적어놓고 그리고 하나하나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좀 생각을 해보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우리가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많은 경우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심판받는 걸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을 받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11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두려움이 fear가 아니라 terror로 돼 있어요. 주의 공포를 알므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 예수님의 그 심판석 앞에 살 때 공포 가운데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그런 일, 구원받은 이후에 해온 그런 모든 일들을 낱낱이 보여주게 될 때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감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주의 두려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런즉 우리가 주의 공포를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난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의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전보다 더 잘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공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공포. 저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느 정도의 공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어로 테러로 썼어요. 무지무지한 두려움이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에 살면서 한 동작 그 다음에 한 말 이거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 보고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앞에 가서 벌벌 떠는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징계? 징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수단이 징계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마귀의 자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분명하게 엄청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없다. 징계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징계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이 시대에는 그리스 문화가 이렇게 온 세상에 이제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아이들을 애국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태어나면 훈련과 교육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건전한 이 육체 안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 어디로 보냈냐? 체육관을 보낸 거예요. 짐내지움으로 보낸 겁니다. 체육관. 그 짐내지움이라는 데 가서 거기서 이 몸을 강건하게 이렇게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거기서 교육도 받고 이러면서 사람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지 몸이 부실하면 안 된다. 그럼 거기 체육관에 가면 어떻게 해요?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징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 강건한 사람을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트레이닝이 쉽지 않아요. 아이들 그 트레이닝 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힘듭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체육관을 다녀서 그래서 몸을 강건하게 해야 그 나라의 훌륭한 애국시민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성숙을 위해서는 이런 힘든 일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11절 가서 보니까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않냐고 슬프게 보인다. 징계를 여러분이 훈련으로 바꾸셔도 돼요. 훈련. 여기 단어를 어떤 훈련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않냐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월드컵 게임이 이제 또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결국은 어떤 사람이 어떤 팀이 승리하느냐 하면 열심히 훈련해서 그래서 단련된 팀이 우승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운도 조금 따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열심히 훈련해서 감각을 단련시키고 쉽게 얘기하면 징계 채찍을 많이 맞은 그와 같은 팀이 월드컵에서 이제 승리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의심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자매님이 간증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백혈병이 생길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오늘 우리 김세현 자매님 사실 오르면서 이제 징계를 받은 거, 훈련을 받은 건데 우리 히브리서의 강의하고 아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징계 아니면 훈련을 주시는가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성경 말씀에 징계가 있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징계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주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6절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어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식이 되면 징계는 100% 있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맞습니까? 자식이 되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징계가 부모가 반드시 징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구약 시대를 지나온 이런 성도들이니까 구약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읽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가서 보니까 5절에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어떻게 했다고 너희가 잊었다는 거예요. 잠언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성도들이 그 잠언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를 권면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권면하기 위한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 짧은 이 구절 안에 아들, 자식들, 그 다음에 아들들 이런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여섯 번. 그러니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 예, 우리는 또 양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다고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아버지 하고 기도하십니까? 예, 아버지 소리가 나와요? 예,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른다고 하면 모두 기대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징계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징계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있다. 자,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거, 이 징계는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런 징계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병도 생길 수 있고 사고도 생길 수 있고 손해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아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도 제가 드릴게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이들 가지고 있는 분들 어떻게 아이들이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 애가 잘못하지 않아서도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야 강한 사람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례를 한번 보면 꼭 잘못을 하지 않아도 징계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 징계가 임하는 게 좋은 징조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징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질병도 있고 우리 자매님처럼 백혈병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자매님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징계예요. 그 징계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다. 6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징계하고 사랑하면 채찍질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버릇없게 키우면 결국은 누구 손해가 돼요? 아버지 엄마가 나중에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키워보고 이제 하지만 결국은 다 누구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그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냐? 나를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내 노후에 이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저만 곤란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젊었을 때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공부도 더 하라 그러고 채찍질도 하고 여기 가서 보니까 사랑하면 징계하고 사랑하면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균형 잡힌 그런 아버지라고 하면 반드시 사랑도 하고 채찍질도 가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버지가 올바로 된 아버지가 아니요 균형이 없는 아버지 사랑만 강조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이미 균형을 딱 잡고 계신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징계도 하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6절 거기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요.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죄를 짓지 않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례 몇 가지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8절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거 간구해요? 바울의 몸을 괴롭게 하는 그와 같은 그 사탄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게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세요. 몇 번 간청했어요? 세 번 간청했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세요. 그렇죠? 예, 거기 가서 보니까 9절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지금 질병을 갖고 사는 게 그게 내 은혜다. 그게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족하다. 이게 참 그 뭐라 그럴까 차가운 말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병이 들렸는데 이걸 좀 낫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주 차갑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병 갖고 사는 게 그게 내 은혜다. 너 그걸 다 족하게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이거 그대로 두면 내게 주어진 것과 같은 계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게 돼서 오히려 넘어지게 될까 내가 염려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간구하지 마라. 너는 평생 이 사탄의 사자를 몸 안에 두고 사는 거 그게 너를 위해 좋은 거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징계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의 사자가 겸손한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도 하나님이 징계로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똑같은 말씀에 1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아주 또 귀중한 말씀이 또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은혜와 평강이 말 그대로 좀 만사가 형통한 그런 일이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많은 환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목회하는 사람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를 위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 사도 바울이 많은 환난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됐냐. 8절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죽을 고비를 엄청 많이 넘겼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바울의 이런 사역을 한번 볼 때 그의 힘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과 채찍으로 사도 바울을 징계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고난당하고 징계받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크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징계를 허락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이 하늘 바라보지 않고 땅에 있는 것들 추구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고 또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거 막 추구하다가 고난이 오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좀 하늘 보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의 소망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 또 하나 빌립보서 4장에 또 나와 있는 말씀이 이렇게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를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징계가 이제 오게 될 때 성도가 이걸 대하는 태도가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5절 가서 보니까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마라. 멸시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하고 자꾸 멸시하면 결국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종류가 있어요. 낙심하는 자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낙심하는 자가 이 징계가 하나님이 사실은 그를 위로해서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게 그 징계를 당할 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이제 교회를 하다가 한 10년 전쯤에 교회를 하다가 교회가 이제 안 돼서 교회가 이제 파산하게 됐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교회를 하다가 목사가 교회를 깨트려갖고 교회가 안 되게 됐다. 이거 평생 지고 가야 될 그런 오명인데, 예, 마음속이 허락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한번 고생한 게 그래도 지금 약이 돼서 그래도 목사로서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그런 확신이 제가 들거든요. 그걸 겪지 않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제가 지금 이런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까딱 잘못하면 낙심해서 일어나지 못할 그런 상태까지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종류에 빠지면 안 되겠어요. 하나는 징계가 올 때 징계를 멸시하다가 죽는 자리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징계가 오게 될 때 그 징계 때문에 너무 낙심해서 그래서 정말 기쁨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자, 이제 첫째, 징계는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징계가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 개인의 경험을 보더라도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7절에서 10절 나와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시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우리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징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아이니까 징계하지 남의 아이는 무슨 일을 해도 제가 어떻게 징계를 해요? 요새는 또 그런 거 징계하다 맞습니다. 오히려 예, 전철이고 어디에서 예, 조그만 아이들이 이거 잘못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하라 그러면 와서 쳐요.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올바른 거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예, 지금 가서 보니까 내 아이니까 내가 징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면 보니까 징계는 안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생아다, 하나님이 낳지 않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육체를 낳게 해주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평생토록 우리를 징계한다는 겁니다. 영들의 아버지, 천사들을 지으시고 영적인 그런 모든 존재들을 지으시고 영 자체이신 그 아버지께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징계가 없이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문제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만 징계해요? 자기 자식만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다시 말씀드려, 심각한 죄, 심각한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께 지었는데도 아무 징계가 없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예,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에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징계를 왜 우리 아버지들이 하느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고 지금 구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절 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를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하늘의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복종하고 징계에 복종하고 이로써 어떻게 돼요? 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징계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면 거기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살아야지, 돌이키고 살아야지, 그 징계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일하면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만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그만 거짓말하는 거 하나까지 해서 다 죽인다고 하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았다 해도 다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심각한 그런 죄를 져서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거기 가서 보니까 사망, 여기 가서 보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런 거 죄지면 간구하되 사망에 이르는 죄, 심각한 거 죄면 간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그런 죄 지은 그와 같은 사례가 여러 군데 이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특히 고린도 전서 가서 보시면 고린도 전서 5장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간음을 저지른 이와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이 마귀에게 내어 주어 그의 육체를 멸하도록 했다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가서 보면 알렉산더와 후메네어라고 한 이런 사람들, 교리를 뒤집어 엎고 그러는 믿음에 파산해서 부활이 없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 육체를 마귀에게 내어주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또 10장 11장 가서 보시면 주의 만찬을 가볍게 여기고 그 예수님의 몸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스와 그 다음에 이 빵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대하지 않고 주의 만찬에 와서 혼잡을 일으키고 난장판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였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례가 특별히 어디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냐. 고린도전서 10장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가서 보시면 이집트 탈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그 사례를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7절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 8절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으니 너희 음행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구원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음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9절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다는 거죠. 10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킨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한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분개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넘어진다는 게 뭐예요? 결국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징계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구원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어느 면에서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자신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신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내가 회개 보고할 날이 내 삶이 끝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 보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경건하게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 다시 가서 보니까 우리 그 육체의 아버지들은 종종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그렇죠? 아버지가 화가 나갖고 갑자기 징계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육체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늘아버지는 그런 적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개인의 체험을 보니까 징계가 필요하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징계를 받아보니까 그 징계의 결과가 좋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징계를 받아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 그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보통 우리 아버지, 엄마가 아이들 때리고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 때리는 나도 좋지 않다. 그렇죠? 예. 네, 많은 경우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들 데리고 설득하느라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애 때리는 게 너무 좋아갖고, 그게 때리면 그거 아버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애를 때리면서 너무 기쁘다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늘 아버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그 아버지 편에서도 우리를 징계하는 게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그 당시에는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암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동차 사고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재정적으로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사람이 있어요? 저부터도 그렇게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내나 누가 엄청난 그런 병에 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나갈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래?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보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당하는데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화평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행하는 그런 징계도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징계는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징계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징계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징계를 가서 보시면 첫째는 몸에 가시가 징계로 작용한 사례가 바울의 경우입니다. 고린도후서 아까 읽었던 내용 아시죠? 그에게 사탄의 사자가 와서 그를 몹시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드는 그런 경우도 하나님이 징계로 주실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가서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뭐 저는 과수원을 해보지 않았지만 이번에 뭐 정원 같은 거 뭐 이렇게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남들이 만들어놓은 블로그를 좀 가봤습니다. 뭐 도마도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냐, 조그만 이런 뭐 화분이라 했는데 도마도를 심을 때 처음 하는 사람은 많이 열려야 된다 그러고 많이 심는다는 거예요. 많이 심고 나면 열매가 요만한 거 조그만 것뿐이 안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분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한 개나 두 개 정도 심어야 거기서 큰 도마도 열매가 생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지를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칼을 가지고 가지 치는 이런 칼을 가지고 이 가지를 채워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또 15장 3절 가서 보니까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징계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2장에 징계를 채찍질하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채찍질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징계는 우리를 단련시키는 이런 훈련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증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징계, 단련, 훈련 이런 거 이야기하면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욥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욥.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하늘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욥이 엄청난 시련과 단련을 지금 받는 그런 일이 욥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기록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고 징계에 대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0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예, 이 징계의 목적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내가 금같이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사례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뭘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징계한다. 징계한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돼? 죽이기까지 하신다. 그렇게까지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경고를 준 겁니다. 이거 경고를 준 이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간청하니까 영적인 활력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바르게 서야 된다고 이제 결론을 맺는 그런 내용이 여기 12절부터 이제 17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로들을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일단 읽고 거기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 성도들이 지금 배교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수렁에 빠져 있어요. 여러 가지 사례들, 구약과 신약과 뭐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심지어 마지막 징계까지 다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젠 너희가 이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고 지금 간청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늘어진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세워야 돼요. 힘을 얻도록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파서 누워있어 보니까 누우면 누울수록 힘이 더 빠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하든지 걷고 노력을 해야 다시 힘이 생기지 누우면 누울수록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늘어진 손, 연약한 무릎 그냥 안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된다. 일어나 나와야 된다. 13절 그러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은 행로들을 만들어야 돼. 행로는 다니는 길이거든요. 다니는 길. 이 길이 곧발라야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장애물을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표현대로 얘기하면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려야 된다.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와 같이 곧은 행로를 만들어 주어야 그래야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이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이 영적인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 속성이 화평이라는 거야. 평안한 거, 화평한 거, 그렇죠? 예, 평화로운 거. 이게 하나님의 기본 속성이에요.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 거룩함이 하나님의 기본 속성이라는 거. 이게 없이는 그러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모든 일이 화평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가정과 내 사회와 내 국가가 화평 중에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건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화평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화평의 의의 열매를 주실 수 있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게 삐그덕대고 화평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중요한 속성이 뭐냐? 거룩함을 따라라. 거룩함. 그렇죠? 이거 역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분리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이야기 혹시 이번에 그 노아 영화 보셨습니까? 예. 뭐 내용이 별로 좋지 않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저도 보진 않았습니다. 한번 이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120년 동안 그 아들들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120년을 외치는데 한 사람도 듣지 않아요. 그 8명만 그 멸망할 그 세상에서 분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굉장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땅에 모르겠어요. 한 1억이든 뭐 2억이든 몇 억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거룩히 구분한 사람은 8명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8명. 그 사람들만 주님을 봤잖아요. 거룩하다고 하는 건 물론 깨끗한 거 이런 거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세상과 분리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아벨도 세상과 분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에녹도 세상과 분리가 된 사람, 노아와 그의 아들들도 세상과 분리가 된 사람이에요. 또 아브라함도 세상과 분리가 된 사람이에요. 이삭과 야곱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았지만 세상과 분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거룩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아, 저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하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실에서 저 사람들은 고향이 여기가 아니구나. 이게 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고향인 줄 알고 사는데 저 사람들은 분명히 고향이 여기가 아니구나 하는 게 보여야 된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물론 깨끗하고 정결한 거 이것도 거룩함이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함 이거 이야기할 때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분리된 것. 그래서 옷을 입어도 신발을 신어도 말을 해도 하여튼 좀 세상 사람과 조금 다르구나. 단정하게 정숙하게 이렇게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거를 추구하는 사람 그게 돼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가서 보면 이 말씀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 확실하십니까? 네. 여러분, 예,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 확신하세요? 그래서 우리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거 확신하십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도 믿음이 부족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때가 있다. 더더욱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심각한 그런 죄를 지면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이 가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영적인 활력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